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예정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회의 영상연설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라파에 남아있는 하마스 대대들을 파괴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조직을 재편성하고 무장한 뒤 가자지구를 재탈환할 것이며 우리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인내 불가능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파괴와 인질 구출,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지구로부터의 위협 제거를 언급하면서 민간인들이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면서 라파에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가자 내 민간인 피해 등을 우려해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단행하지 말 것을 국제사회가 촉구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여성, 부상자, 노인들을 석방하기만 한다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6주간 휴전은 보다 지속적인 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인 이타이 첸 씨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과정에서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미국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의 귀환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어제 새로운 육상 경로를 통해 가자지구 북부의 민간인들에게 식량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샤자 모그라비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2만 5천 명분 식량이 이날 이른 시각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규모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기근 직전에 가자 북부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가자 북부에 대한 직통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7일 가자지구 북부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주의 물품 전달을 위해 가자 접경 이스라엘 군용 도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자지구 남쪽으로 들어가는 이집트 쪽 라파 검문소와 이스라엘 쪽 케렘 샬롬 검문소 두 곳에서 구호 트럭들이 검문을 받고 이후 이스라엘 군사 도로를 따라 이동한 뒤 이스라엘 국경 마을 비에리 방향에서 가자지구 측면 중북부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케렘 샬롬과 또 다른 새 검문소를 통한 원조 규모를 늘리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57만 6천 명이 기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조지아와 미시시피, 워싱턴주 등에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1,968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실시된 이들 지역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1,215명의 대의원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지명이 확정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유권자들은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할지 아니면 다른 이들이 이를 무너뜨리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유권자들은 자유를 선택하고 보호할 권리를 회복할지 아니면 극단주의자들이 자유를 빼앗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미의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공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해온 이민정책의 전환 등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경제를 세계 최고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독자적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리아통신과 러시아 1 방송과 가진 오늘자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핵과 관련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양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긴밀해지는 북러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미 국가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했을 것이라고 미국 북부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나진항에서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의 입항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최고는 3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긴밀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도발 행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면전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12일 우리가 보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북러 관계 진전으로 김정은이 점점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challenges that we see is sort of a factor in this landscape is that he is potentially feeling increasingly emboldened by virtue.
헤인스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가 2024 연례 위협 평가를 주제로 위한 청문회에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푸틴이 군수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금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푸틴이 결과적으로 유엔 안보리나 다른 곳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특히 핵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맞설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as a consequence, he is less likely to effectively stand up, for example, in the UN Security Council or in other places to push back against North Korea's.
이어,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는 오판의 위험과 우려를 다소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들을 거론하며 앞으로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의 여러 수사들과 행동들은 더 도발적이며 특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한국을 주적으로 지목하고 이것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가 남북 해상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 등지에서 일종의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다만 우리는 그가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지만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assistance that is contemplated in the supplemental is absolutely critical to Ukraine's defense right now. And without that assistance, it is hard to imagine how Ukraine.
헤인스 국장은 추가 예산 안에서 고려된 지원은 현재 우크라이나 방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그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극도로 힘들게 이룬 진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의 탄약 생산과 북한과 이란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전날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언급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 양자, 3자 차원의 협력 확대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 모두 발언에서 네 나라의 이런 협력 증대와 원조 및 군사, 경제, 정치, 정보 교류에 대한 의지는 각국의 개별 역량을 향상하고 경쟁적 행동들에 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외부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각국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관계가 공식적인 동맹이나 다자간 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nevertheless, we assess these relationships will remain far short of formal alliances or a multilateral axis. Parochial interests, desire to avoid entanglements.
국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서로의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는 욕구와 서로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정성에 대한 경계심은 이들 국가 중 한국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한 협력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국가 사이 힘의 역학관계는 변화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원이 필요한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이 오랫동안 원해온 것들을 들어주면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비확산 규범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정보위원장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미국의 적들이 반미주의를 표방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중국, 이란과의 관계를 활용해 국방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not forget that North Korean munitions factories are supplying Russia with weapons and artillery shells to use against Ukraine.
또 북한의 군수 공장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와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위원장 이밖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비행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적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11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국방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국가안보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고를 확장하는 데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특히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역량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은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지속적인 결함을 상쇄하며 강압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옵션을 김정은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틈새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은 역내 미사일 방어에 맞서고 핵탄두 운반 옵션을 다양화하며 2차 타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순항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역내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더욱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점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기민한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북한 사이버 전력은 성숙해졌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광범위한 표적들을 포함한 다양한 표적에 대한 여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히 암호화폐 절도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캠페인을 계속하고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고 현금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추가 자금을 벌기 위해 해외 정보기술, IT 노동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했을 것이라고 미국 북부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북부사령관은 또 북한 위성 역량이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20일 북한은 점점 더 발전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면서 호전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eanwhile, North Korea continues its bellicose rhetoric while test launching increasingly advanced long-range missiles.
기요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가 북남미 미국의 군사 태세와 국가안보 도전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부사령부는 미 본토 방어 활동을 지원하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미사일 공격 등 기타 항공우주 위협으로부터 북미 영공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후사령관은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활용해 핵탄두를 미국 본토로 운반할 능력을 구축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위성 역량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13번의 ICBM 비행시험을 포함해 100번에 가까운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으며 ICBM급 추진체를 이용한 우주발사도 3번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인 11월에는 초보적인 정보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 전달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협력을 제공할 경우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북한이 2022년 이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에는 신형 고성능 액체 추진 ICBM과 북한이 처음으로 개발한 고체 추진 ICBM이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고체 추진 ICBM은 액체 추진보다 발사 지원 장비가 더 적어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경보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체계 모두 미국 전역에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추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강력한 보안 체계로 인해 북한은 가장 까다로운 정보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이 보유한 ICBM의 수를 확신을 갖고 평가할 순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ICBM 보유량 증대가 우리의 북미 방어 능력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여러 개의 재진입체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추진하고 ICBM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해서 연속 생산 및 배치로 전환하려는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도전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기 NGI 배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NGI 관련해 2028년까지 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국, 특히 북한의 진전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still feel that 2028 is the point where if we have not fielded this system.
이어 하지만 현재 우리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NGI를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포트그릴리 기지에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NGI는 북한과 이란의 ICBM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설계된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현재 지상기반 요격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미사일방어청은 12일 GMD 역량과 관련해 NGI 개발과 GMD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예산 27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NGI 개발이나 GMD 시스템 개선에 얼마나 쓰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 미사일방어청은 GMD 역량과 관련해 NGI의 21억 달러, GMD 시스템 개선 및 운영에 9억 3,360만 달러 등 총 32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 대북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는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 정책 기조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정책의 연속이 될 것 같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협상 재개를 결정할 때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really doubt there's going to be much of a change. I think the policy is likely to be a continuation of the current policy.
세이머 전 조정관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중간 단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 중단이나 핵무기 원료 생산 중단과 같은 중대한 중간 조치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과 북한이 중간 조치를 협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But I don't see any evidence that Kim Jong-un is prepared to accept significant interim steps like ending missile testing.
앞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전국 15개 주와 미국령 3화에서 일제히 실시된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대결하게 됐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의미 있는 군비 통제 논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 3년 반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의미 있는 군비 통제나 군축 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있었다면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what we've been seeing for the last 3.5 years. I don't see any meaningful movement to try to curb North Korean program.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이어 한국 석좌는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유연성을 보여주면서 당분간 위험 감소에 집중하고 비핵화 회담은 나중으로 미루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유연성의 정도는 미한 동맹과 윤석열 한국 정부가 2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유연성을 지지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전반적인 안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미한 동맹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간 조치와 관련해선 이 개념은 전술이나 수사의 변화일 수 있다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이나 한반도 또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위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조치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비핵화는 여전히 최종 목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대사대리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주요 정책 추진이 예상되지 않는다며 위험 감소 조치에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제외하고는 현상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와 영내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입장과 다소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한반도 정책 관련 공약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안보 관련 참모진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다시 한번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가장 먼저 시도할 일 중 하나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꼽았습니다.
I think if Trump is elected, one of the first things he's going to try and do is start the dialogue that he had with Kim in his first administration.
코브 전 차관보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개인적으로 더 많이 관여할 것이라면서도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번처럼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거나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이 바이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바이든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f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he personally will be more involved, but I don't think you'll see a change of policy.
앤드류어 석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다시 만나기로 결정한다면 어느 정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미한 동맹이나 비핵화를 희생하는 대가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미한 동맹의 균열이 생기거나 한반도 비핵화가 후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석좌는 그러나 미북 간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관심이 있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려고 한다는 징후가 있을 때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을 관리하고 악화된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의를 김정은과 타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비핵화라는 개념에 덜 집착할 수 있다며 문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지 아니면 미국이 미한 동맹과 연합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다른 양보를 해야 할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측 불가한 사람이라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알기 어렵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 외교를 재개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대가로 대규모 미한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2018년 6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한연합훈련이 매우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때와 같은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of course, we don't really know because Trump is unpredictable. But many people think that Trump may want to resume his summit diplomacy.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김정은과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빅딜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김정은과 협상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 이 문제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I think there's too many people who worked that issue last time who feel burned by and betrayed by the North Koreans. I think there was a real intention on the part of President Trump to give it.
피터스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북 정상회담 대신 모든 종류의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역 및 국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한국 내 핵무기고를 재개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먼저 바이든 2기나 트럼프 2기의 북한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 역량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그가 영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미 정보당국의 11일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관련해 집행하고 있는 제재를 6개월 연장합니다. 지난달 새롭게 명단에 추가된 북한 국방상도 포함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12일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및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오는 2024년 9월 15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며 제재는 2,100여 개인과 단체에 계속 적용될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근거 없는 군사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2월 24일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략에 대응해 이유는 러시아의 경제 기반을 크게 약화시키고 핵심 기술과 시장을 박탈하며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14일과 15일 EU 이사회는 위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단호히 규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 및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고유한 자위권에 대한 EU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채택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EU 이사회는 또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제재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회피 방지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 수행 능력을 더욱 약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EU 이사회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EU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난달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에 맞춰 발표한 13차 대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에 대한 제재도 유지됩니다. EU 이사회 공보실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EU의 제재를 받는 모든 개인은 정기적으로 유효 여부를 평가받는다면서 가장 최근 시행된 제13차 제재 명단도 이번 결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된 지 2년을 맞아 푸틴 정권의 불법적이고 근거 없으며 부당한 침략 전쟁을 지속시킨 책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대러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해 강순남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이 포함됐습니다. 이유는 강순남 국방상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지지하고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꼽았습니다. 각 회원국들이 제재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고급 차량과 스키장 장비 등 사치품 사용이 계속 포착되는 데 대해 유럽연합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2일 BOA의 관련 질의에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남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U는 국제사회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도발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비핵화를 향한 조기 조치에 참여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이라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또 각 회원국들이 제재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엔이 부과한 제재 등 EU 내에서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는 제재 조치의 올바른 적용과 집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각 회원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EU는 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뿐 아니라 제3국 파트너들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치품 사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는 길에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전용차를 호위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대형 SUV 차량인 LX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호차로 등장했으며 미국 포드사의 승합차 트랜짓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뒤따랐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은 물론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5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마식령 스키장 관련 보도 영상에서도 스키장 내에서 외국산 스키 장비와 리프트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고 특히 캐나다 기업 스키두의 스노모빌 차량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스키두 3인승 스노모빌 차량은 신차 기준으로 현재 최소 미화 약 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노모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 EU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채택된 대북결의 2094호를 통해 보석과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등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금수 조치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채택된 결의 2270호를 통해 기존 금수 대상 사치품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스노모빌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장비, 고급 손목시계 등을 추가로 금수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또 EU도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에 단행한 대규모 대북 제재를 통해 스키와 골프, 다이빙, 수상 스포츠를 위한 물품과 장비를 비롯해 땅, 하늘, 바다에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고급 운송수단과 부품을 대북 금수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연식이 30년에 육박하는 노후 유조선을 구매해 국제기구에 등록했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롭게 등록한 유조선은 백양산 1호입니다. BOA가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 선적 미상의 블루 오션호였던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 선적과 이름을 각각 북한과 백양산 1호로 등록했습니다. 중량 톤수 2,998톤인 백양산 1호는 1995년 건조된 이후 일본과 시에라리온, 팔라우 등의 깃발을 달고 운항돼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 내용이 최근 GISIS에 보고된 것입니다. 백양산 1호를 등록한 주체는 북한 평양 소재 백양산 운송회사로 GISIS 자료는 이 회사가 백양산 1호의 소유주가 된 시점을 12월 6일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식이 30년 가까이 된 노후 유조선을 구매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구매한 선박은 대부분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건조됐지만 백양산 1호는 이들보다 10여 년이나 앞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선박의 사용 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으로 본다면 사실상 북한은 다른 나라에선 운항이 불가능한 선박을 사들인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백양산 1호가 북한 깃발을 달았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북한이 중국 깃발을 단 중고선박 최소 33척을 구매했다고 집계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북한이 구매해 등록한 신규 선박 약 6척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중고선박 구매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국 중고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의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언급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와 관련해 검증이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팽배한 데다 비밀 핵활동을 포착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9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라 랩 후퍼 백악관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위협 감소와 군축 협상에 북한을 끌어들일지 묻자 그렇게 답했습니다.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고요.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는 민주당 일각의 오랜 견해가 표출된 것일까요? 피터스 연구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So I think there are a lot of Democrats that would like to se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go away. There's a long history of trying to engage in arms control and threat reduction talks.
북핵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민주당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내에서 군축과 위협 감소 논의를 시도하려 한 역사가 길죠. 저는 어떤 종류의 회담도 과연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중간 단계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위협 감소나 투명성 논의 수단이라고 해도요. 그러나 양당엔 이 문제를 다루며 북한에 너무 질린 관리들이 많죠. 그들은 의미 있는 진전을 믿지 않고요.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북한은 합의를 깬다. 이게 초당적 견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그다지 위안이 안 된다고 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 고위 관리 두 명이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연이어 언급했습니다. 정책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I do think there is a slight policy shift, but I don't think that it's really around the issue of interim measures. What Mira Rapp Hooper said,
정책이 약간 변했다고 봅니다. 다만 중간 단계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랩 후퍼 선임 국장이 실제로 초점을 맞춘 건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활동이었죠. 오해와 의도치 않은 확전을 피하려는 목적이고요. 북한과 일종의 위기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논리 같습니다. 한반도의 재래식 긴장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남북 간 오가는 언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게 동기가 된 듯합니다. 미국이 선거철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동기가 됐고요. 비핵화에서 비핵화 플러스 알파로 바꾸자는 제안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것이 이익이 되기에는 이런 제안이 나오는 시점과 전략적 환경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피터스 연구원님, 미국 정부에서 대량 살상무기 정책을 다루셨는데요. 북한 비밀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Just drawing upon what's in the open source. It's really difficult for any intelligence agency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말하자면 정교한 인적 접근이 없다면 어떤 정보 기관도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서방 정보 기관들은 대체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려는 현지인을 찾기 어려우니까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겪은 어려움은 북한의 신고를 검증하는 문제였죠. 미국인 조사관들이 북한의 신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북한 마음이니까요. 미국인들이 북한의 의심 시설에 가서 마음껏 살펴볼 재량권을 가졌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그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았고요. 따라서 북한의 핵 활동이 벌어지는 비밀 시설이 있다면 여간에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결국 미북 간 어떤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밀 시설을 안다 해도 우라늄 농축의 특성상 원심 분리기 가동 여부는 알기 어렵겠죠?
I wouldn't say impossible, but it's going to be pretty difficult to figure out how much they've stockpiled at what degree of enrichment. And so you can tell that if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농축도와 비축량을 파악하는 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이용 여부를 알 수 있고 농축도 확인을 위해 소량의 시료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농축량, 사용처, 핵탄두 원료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팍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협상 전에 왜 굳이 그런 신호를 보냈을까요?
So my understanding of how North Korea understands denuclearization, it includes the Americans pulling back it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commitments to South Korea.
북한이 정의하는 비핵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철회를 포함합니다. 북한 관점에선 핵무기를 포기할 테니 미국도 상호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한국에 제공한 핵우산을 철회하는 조치 등이죠. 미국 정부는 전혀 그럴 의향이 없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식으로 정의한다면 그런 일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보도된 것과 랩 후퍼 선임 국장의 제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 아닌가요?
I understand where you're trying to go with the question, but I think that the problem is that we have a poorly sourced report that President
질문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기사 내용의 출처가 빈약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인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목격했던 걸 토대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할 가능성입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관리만 하는 상황 말입니다. 가령 이런 주고받기가 될 수 있죠. 미국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면 어때라고 하면서 뭔가 양보하는 상황이요. 이건 랩 후퍼 선임 국장의 제안과는 다릅니다. 그녀는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폴리티코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생각과 예상 행동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 기사에 담긴 트럼프 구상의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건데요.
In terms of the Politico report, well, yeah, I think there was a response, and I think that a lot of that response was really driven by the anxiety or the concern that somehow.
폴리티코 보도 내용의 불안감과 우려가 컸죠. 트럼프 김정은 소통이 재개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미국 국익을 팔아넘길까 봐요.
피터스 연구원님은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셨죠. 협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과정을 검토한 그룹의 일원이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단계적 비핵화를 고려할 것으로 보세요? 트럼프 정부 초기에 추진했던 빅딜 방식 말고요.
I'm pretty hesitant to believe that even if President Trump wins a second term, that there will be a meaningful effort to get at.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돼도 의미 있는 협상이 시도되긴 어려울 겁니다. 단계적 비핵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요. 미국 정부에는 북한과의 협상이 질렸다고 느끼는 관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협상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시도했죠. 이 문제를 다루는 많은 미국인은 2018년 협상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합의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미국 만화에서 찰리 브라운과 루시가 미식 축구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에도 부정적이신데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억지력 강화뿐입니까?
I think it's possible to establish potentially a hotline for communication. I'm very reticent to believe that we're going to have any kind of meaningful transparency or data.
소통을 위한 잠재적 핫라인 구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자료를 교환할 것으로 믿기 힘듭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억지력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미한일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사용도 확실히 억제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이 언제 비핵화될 것인지 묻는다면 김씨 정권이 무너진 후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미국 관료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엔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하원의원을 포함해서요.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혹은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까?
I think that the idea of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making peace with North Korea is it's based on it's a bad idea.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겁니다.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이라는 가정이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더 어려워진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부르며 전술 핵 사용까지 위협하는 시점에 도달했으니까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다 무시하고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며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제안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 정신과 문구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언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모르니 한국도 핵 보유를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요구를 억누르기만 할 수 없는 임계점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Well, I'm not sure nearing criticality is exactly the right phrase that I would use at this moment in that particular discussion. I think that the U.S. approach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 주제를 논의하면서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입장은 NPT 유지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확산 방지 메커니즘으로서 NPT를 포기하는 거죠. 미국은 그런 입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압박받고 있는 NPT 체제를 한국이 더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국은 주시해야 합니다. NPT가 붕괴되면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더 위험한 세상이죠. 한국이 거리낌 없이 국방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NPT를 무너뜨리는 최후의 결정타를 가하는 건 한국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 되면 그 공약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워싱턴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중 충돌 상황 혹은 북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력을 확실히 갖추는 상황이 된다면 말입니다. 미한 사이에 빗셀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경고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의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피터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There's always some daylight between allies. I mean, I'm hard pressed to think of a single instance in which two allies there is no daylight between their interests. What I would say is that there's
동맹 사이에는 항상 빗셀 틈이 있죠. 동맹의 이해 관계가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떠올리기 힘듭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해 관계는 엄청나게 겹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여전히 신뢰할 만하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 냉전이 한창일 때 미국은 3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소련에 맞서면서 시카고, 뉴욕, 워싱턴이 처하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파리와 본, 파리샤바를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제공한 것과 똑같은 수준의 안보 보장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겨우 건드릴 수준의 화성 18형 ICBM을 보유한 북한의 훨씬 작은 핵 위협이 미국이 냉전 당시 직면했던 소련의 위협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위협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실제로 워싱턴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미국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저는 그 생각을 지지하며 서태평양 전역에 걸친 우리 작전구역 전체 핵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지지합니다. 그래서 미 의회가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중국 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북한 내 목표물들도 공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보유량은 옛 소련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느라 한국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오는데요.
I wouldn't say that's the case at all. And moreover, when I think about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 South Korea,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을 보면 한국군은 북한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주로 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와 공중 지원을 위한 4세대 전투기, 그리고 첨단 디지털 정보 감시 정찰 능력과 핵우산 역량을 갖췄습니다. 남북한 간 전쟁이 발발하면 이 중 많은 역량이 한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순항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우 강력한 자체 순항미사일을 갖췄고 동일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태평양에 미군이 더 많이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력은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한국에는 미국이 중국 억지를 위해 한국 지원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군수품 구성과 우리의 군사 태세를 분석해보면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인의 아침밥 경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81년 3월 13일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천왕성을 발견합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부터 일곱 번째로 떨어진 행성으로 태양계 행성 중 세 번째로 크고 지구보다는 네 배 정도 큰 행성이었습니다. 천왕성을 발견한 윌리엄 허셜은 1738년 독일 북서부의 하노버에서 태어났고 19살 때 영국으로 이주해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천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허셜은 스스로 망원경을 만들어 하늘의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1781년 3월 13일 우연히 천왕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허셜의 천왕성 발견은 곧 천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동안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6개의 행성만 존재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허셜은 계속적인 연구로 천왕성의 위성인 티타이나와 오베론을 발견하고 망원경을 개발하는 등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1993년 3월 13일. 인도 최대의 도시 뭄바이에서 연쇄 폭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증권 거래소 지하 주차장과 인도항공 본사 건물 등 12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졌고 곳곳에 불이 나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Everything is totally gone.
이 폭발 사건으로 인해 2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57명의 인명을 앗아간 초대형 연쇄폭탄 테러 공범들에게 인도 뭄바이 대테러 특별법원은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테러의 주범은 인도 내 이슬람계 갱단 두목 다우드 이브라힘과 그의 수하 타이거 메몬으로 지목됐지만 1993년 당시 이들은 모두 도피해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 VOA 방송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과 휴대전화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